2014년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 메시지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는 감사의 비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깨닫고 소유함으로 없음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늘 하는 것이고 또 늘 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감사하자 그러면은 마땅히 감사할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감사도 이렇게 평소에 잘 하는 사람이 잘 합니다. 근데 감사에는요,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컨시리 한인교회에 와서 처음 두세 주 동안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감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의식적으로 또 반복하고 또 의지적으로 훈련해서 이 감사가 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돼가지고 감사할 것을 나누자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터키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터키가 아닌 부대찌개를 먹습니다. 기왕이면 같이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 우리 입맛에 맞고 좋아하는 거 먹자 해서 아마 그렇게 이제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맛있는 소세지와 스팸이 되어준 돼지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내가 돼지가 아닌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또 함께 같이 식탁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추수감사절 뿐이겠습니까? 매주마다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교회들한테는 좀 의아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귀하고 늘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잘 아시는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아직 출판되지 않은 책인데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어디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1950년대 초반에 그때는 이 사람이 이분이 막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했대요.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할 때 좋을 때는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이제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시간이 제일 힘든 겁니다. 밥 먹을 때 혼자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패시라고 하는 식당에서 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파스칼 패시라고 하는 그 주인이 늘 이 프랭크 시나트라와 함께 앉아가지고 식사를 해주곤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땡스기빙 바로 그 전날 식당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일 좀 예약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내일 좀 와서 내가 먹고 싶은데 가급적이면 터키 말고 다른 거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안 그래도 이제 혼자 먹게 되는데 터키까지 먹으면은 또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게 막 또 리마인드가 되니까 더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외롭게 느껴질까 봐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제 그걸 듣고는 알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날 땡스기빙 데이 때는 이제 가게 문을 닫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오히려 그 가게에서 일하는 그 모든 스태프들, 일꾼들, 가족들을 다 아예 식당으로 초대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식사를 하고 땡스기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뒤에야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배려를 해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말 유명한 그런 뮤지션이자 엔터테인먼트가 됐을 때에도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식당에 대한 그 커미트먼트와 열정은 대단해가지고 늘 이 식당에 가서 먹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게 주인의 가족들은 뭐 전혀 의아해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퓰리처 수상자이기도 한 밥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스코그나 밀러 가족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사람은 자신이 정상에 있으며 패배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며 다시는 해를 볼 날이 없을 거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해주었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좋을 때가 아니라 바닥을 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줬는가 그것은 늘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렇게 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선대한 사람들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밥상을 맡은 자로서 또 베풀고 섬기는 일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움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또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감사의 모습과 더욱 놀라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도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의심 많기로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도마 그러면은 하박국도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하박국이 3장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읽어보면은 뭐 처음부터 그 막 하소연과 불평과 그 막 의심의 그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사라고 하는 주제와 맞지 않는 사람이 하박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이 정상에 설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겸손함을 잃지 않고 그 가치를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뭐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 이겼다고 진정한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는 없고 벗어날 수 있는 구석이라고는 없는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때 정말 놀랍게도 전세를 뒤집고 이기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정말 놀라운 승리, 진정한 승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를 좋아해주고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너도 사랑해주는 거 이게 뭐가 어렵냐? 죄인들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어려운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자라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사랑할 구석밖에 없어. 그럼 쉽죠. 나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게 되었어.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정한 것은요, 그 반대되는 상황에서부터 비롯되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도요,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묻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왜 이 유다 왕국이 점점 더 악해져가고 죄가 더 많아지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불평이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갈대아인을 준비했다. 바벨론 사람들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유다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두 번째 불평과 또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은 더 악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려고 합니까? 그 공의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문과 답답함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등지고 혼자 막 비열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한 가지 잘한 것은 뭐냐면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컴플레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부터 답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낳은 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게 내게 무엇이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막 그런 불평과 그런 의문과 막 절망 가지고 막 하나님께도 상처받고 서운해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딱 서 가지고 하나님 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한 답이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라고 했을 때 그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은 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막 교만해지고 자고해져가지고 결국에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또 징벌받게 될 것을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가 미워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고자 그들을 치시는 것도 아니고 갈대아인들이 잘났고 의로워가지고 도구로 삼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들 막 유다가 악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대아인들도 나중에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유다도 영원토록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변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많고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할 수 있고 또 그 나라를 치고 강성하게 된 나라가 또 나중에 멸망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은 오고 가고 하는 것이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중요한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염려하고 낙담하고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은 또 막 그것 때문에 마냥 좋다고 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또 금세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죠.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에게 피해가 되거나 나에게 불편하게 되면 싫은 겁니다. 하나님도 나의 그런 필요에 맞춰주셔야 되고 나의 기분에 맞춰주셔야 되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일하심도 내가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오지 않으면은 싫어한다는 거죠. 오히려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지나고 보면은 다 감사의 제목들이더라는 거죠. 너무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 너무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제가 몇 번씩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요. 믿음은 결과에 대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대상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오면은 믿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베이시스는 결과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중요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는가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요. 내가 구하는 것이 오지 않더라도 그때 잠깐 마음 아프고 실망할 수는 있지만 믿음 자체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선하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뭔가 선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지나고 보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대상에 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커져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아가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떤 장면입니까? 100세의 그 아들,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 아이가 좀 커서 장성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생뚱맞게 찾아와가지고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순순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갑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종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까지 가가지고는 이제 다 챙겨가지고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우리가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요, 사실 이해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애당초 내가 처음부터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바로 주시지도 않고, 막 질질 끄셔가지고, 나중에서야 100세 돼가지고 나 주셔놓고는, 아, 그건 고맙고 감사한데, 이제 애가 좀 커가지고, 이제 막 너무 애가 귀엽고, 너무 좋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데 이제 와가지고 제물로 바치라니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를 말지. 웬 악취미십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따져 물었다고 해가지고 손가락질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이슬람 자살 폭탄 테러범처럼 막 극단적인 이념과 광적인 그런 믿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식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22장 5절 말씀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때도 함께 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 척만 했다? 실제로는 죽일 마음이 없었다? 그건 아니죠. 정말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너무 급해가지고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들이 함께 돌아올 것을 알았을까요? 그 힌트가 히브리서에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왜 약속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는지 아브라함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좋고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내게 축복과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내가 신실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지키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분. 그건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다시금 살리실 거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알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고,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결론 지을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다고요? 아, 내가 죽이더라도 살리시겠구나. 이 부활의 신앙은요, 신약시대 가가지고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은요, 이미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쭉 경험하고 알아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지만, 이것이 서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치더라도 살리시겠구나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까지 자연스럽게 인도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일컫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에 오버랩되면서 그 하나의 모델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모델로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거기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천국 간 뒤 알게 되었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뭡니까? 우리 이곳 신대륙에 왔던 청교도들의 그 이야기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부터. 뭐 큰 위험을 무릅쓰고 온 가족이 이 미지의 땅으로 왔습니다. 왜 왔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는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이곳은 위험천만한 미지의 땅입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오게 된 그 목숨까지도 걸고 처음에 와가지고 많이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보고 기대하고 왔으면 감사할 수 없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꿈꾸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고난과 역경이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남보다 편하고 혹은 새로운 곳에 와서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그 비슷한 시대에 똑같이 지금의 북미와 남미를 찾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북미를 찾은, 노스 아메리카를 찾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청교도들이었고요. 남미 대륙, 사우스 아메리카를 찾은 사람들은 소위 금광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자면요, 남미 대륙으로 떠났던 사람들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먼저 정보를 가지고 그런 어떤 배나 자금력을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남미에 가가지고 그 금광을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두 대륙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증인들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미 대륙은요,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요, 그 땅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목적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부류는 이것이 금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찾고 발견한 사람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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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못하고 못하고 할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과 감사가 마음에서부터 절로 우러나게 되는 겁니다. 당장 유다의 죄악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퍼져 있어서 소망이 없어 보여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이 있어야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채찍이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도구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결국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도우시고 세우셔서 구원을 경험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과 조건들과 처지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고 장인조 장로님 장례식을 가졌는데요.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이별이었기 때문에 모두의 놀람과 슬픔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음에 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다 아들들이 듬직하고요.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또 도움을 베풀고 또 함께 이때를 또 지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에 또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처음에는 그 큰 충격에 다소 힘들어하시던 장집사님께서 또 이 과정을 지나시면서 아 이제 부딪혀 나가야겠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더 지나야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들이 있다고 압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하고 넉넉한 은혜들과 인도하심을 주실 것을 또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함께 또 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있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3년 전입니다. 3년 전 그때도 바로 추수감사주일 바로 전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한 장례식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어떤 한 젊은 엄마와 아기의 장례식이었는데요. 거의 이제 뭐 예정일을 앞두고 산딸에 있던 그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했는데요. 제가 앞으로 뭐 이전에도 그렇고 그 후로도 그런 모습은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 하면서 이렇게 뷰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관에 엄마가 누워 있고 그 옆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게 관이라고 하는 사실만 제외해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엄마와 갓 태어난 아기가 함께 잠들어 있는 모습. 하지만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잠을 자고 있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럼 뭐 이해하지 못할 아픔과 슬픔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만 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 하영이는 그 아빠의 그 의사대로 장기를 기증해가지고요. 심장과 팔, 뭐 다리뼈, 배 등, 등의 피부 등 해서 50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고 그 남편은 그 아내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인도하심만이 있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었다는 것. 돌아갈 곳이 있고 함께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이 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선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항상 선하심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고백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 어떤 성품, 어떤 능력을 내가 깨달아 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요,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가 않더라는 거죠. 아,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엄마가 되어주기 원하시는구나. 아,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아,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연인이 되어주기 원하시는구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자가 되어주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 모든 그 전까지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피하고 싶고 두려운 그 순간이 갑자기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게 될 뿐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과 능력을, 그 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며 사랑하며 신뢰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늘 굴복당해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